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왔사온데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김바 되어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서 함께 TV를 통해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보고 있는 중에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미스 코리아가 뭐야? 그거는 이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중에 최고로 이쁜 여자를 뽑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엄마는 왜안 나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얘야, 세상은 바른 눈으로 바르게 봐야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Mother's Day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어머니들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아멘이 안 나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만 아멘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Mother's Day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더스데이도 되고, 그래서 조금 즐거운 내용과 또 은혜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가뜩이나 오늘날 사건, 사고 소식들이 무섭고 흉악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많은데, 본문 내용까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로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말씀을 갖고 나올 때는 좀더 우리가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의 문제로 또 확대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소위 말하는 12토막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또는 이 자리에 일찍 오셔서 한번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마도 몇 분을 빼고는 전혀 읽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고롭게 또 이야기 전체를 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첩이 음행을 행하고 처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달래서 다시 그 데리고 오려고 처갓집을 방문해서 장인어른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고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는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비류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량배가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인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오늘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이 죄악에 물들게 되면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고 그 타락의 극치는 언제나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로 치달으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비슷한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집 주인인 그 노인이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안 된다, 싫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다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밤새 그 여자를 욕보이고 못된 짓을 하고 새벽에 놓아준 거죠. 레위인이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자기의 첩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자, 떠나자.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열두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방에 그것을 보낸 거죠.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 그래서 베냐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안에는 좀 감동할 만한 내용, 또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대합니다만, 오늘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책을 읽을 때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자로 읽지 말아라. 행간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과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흉악스러운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나눌 내용,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도덕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이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매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몇몇 구절들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거기 19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이 나와야 맞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대신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레위인의 삶과 그의 모습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대하여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도록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주로 제사장의 업무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레위인만큼은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치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부의 상징입니다. 이 레위인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레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입니다. 아주 시골 구석인데 그가 첩을 얻은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당시에는 도시와 같은 그런 그 지역에서 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세교를 쫓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부창부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아비가 부르고 지어미가 뒤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남편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 첩으로 들어온 여인 또한 정숙하지 못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행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또이 레위인이 음행을 행한 그 첩에 대하여서 그 첩을 찾기 위하여서 그 처갓집에 찾아 나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레위인에게 있어 이 첩은 자기 소유의 일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소유를 되찾아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뭘 보면 알수 있냐면, 그 기부하에서 비류들이 찾아왔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자기의 손으로 붙들어서, 내어줍니다. 그렇게 내어줄 때는 언제고, 그 첩이 죽음으로 돌아오니까 발끈하는 거죠. 내 밥그릇을 내주건 나중에는 누가 내 밥에 침 뱉었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열두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냄으로써 그 베냐민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인의 모습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그런 속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그와 같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백성도 지금 레위인을 보면서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의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정당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눈 감을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일에 대하여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었는가? 그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레위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과 영적인 둔감성에 대하여서는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편에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묵인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대하여서 엉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일이 드러나자 갑자기 그들은 의롭고 정당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그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종종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저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선악에 대한 구분도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절대 진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추어보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성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어떻게 오늘날 인간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경악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다 제스처를 크게 해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죄성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때만큼은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2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8절에 보면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그 일들에 대해서 일제히 일어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만큼은 간과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도 나도 하나 된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자신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공격하는 내용 속에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죄성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도 그 정죄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무시하죠. 오직 하나, 도덕성의 문제를 걸고 비난을 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기도 하면서 왜 도덕적으로 그렇게 못됐냐?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대동단결해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은 의롭고 괜찮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너희들보다는 깨끗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과 실수를 판단하는 실수를, 잘못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죠. 내가 회개할 것을 돌아보고 그 회개할 문제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 정의의 사도처럼 일어나서 의분을 품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만큼은 자신은 더 의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일에 대하여서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어디 그런 죽일 놈이 나 있냐?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올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이 베냐민 지방의 한 레위인이 당한 부도덕한 그 행실에 대하여서 그 잘못에 그 부도덕한 그 문제를 들고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인원이 자그마치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만 2만 6천 명, 2만 7천 명 정도가량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40만 명과 2만 6천 명. 그러나 1차, 2차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20장 17절 한번 보시죠. 20장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18절 말씀도 여러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이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이 베냐민 족속으로만 바뀐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물음은 정당한 물음이요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하여서 정당한 반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치려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아주 그런 유사한 방법을 씁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방법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감출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방패막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당하게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만 더욱 짙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26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일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패했죠. 그런 거 나니까 이제는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묻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베냐민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만 늘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가서야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패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이쪽을 들어서 저쪽을 치고 저쪽을 들어서 이쪽을 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기도록 놔두는 거죠.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오래 숙이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의심합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 성도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그렇게 쳤어요.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여자도 없이 남자만 60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이제 소멸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기감 속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21장 3절 한번 보세요. 21장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러고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 모아서 자기들끼리 일을 추진하고 이 베냐민을 쳐놓고서는 나중에는 이 베냐민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해서 베냐민이 없어지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그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파의 여자들을 내어주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려고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그들이 맹세하기를 우리들의 여자를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맹세를 해놓고 이제는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맹세는 지켜야 되겠고 이 베냐민은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싸우려고 그 참전했던 그리고 함께 맹세했던 사람들 말고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거민들은 싸움에 참전도 않고 맹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주민과 남자들과 또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웃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전쟁을 했던 겁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일에 대하여서 분개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살리자는 그 의도로 전혀 무고한 거민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거기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이 하는 잘못들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징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운전하다가 내가 끼어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몰상식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도 아직 200명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해마다 실로에서 춤추러 올라가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베냐민 너희 지파가 가서 납치해라 이렇게 귀뜸을 해줍니다. 우리가 맹세하기는 너희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지 너희가 가서 납치하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예?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여자들을 납치해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다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론이 이제는 납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다스릴 만한 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여간에 이 사사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고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야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 사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 여러 가지 복과 영광과 축복과 특권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왕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왕이 되어버렸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들도 결국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굴레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는 이제는 해방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소견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길들을 간섭하시고 그 길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실패치 않을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까지도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지가 언제까지나 인간적인 의지여서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의지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놀라운 열심이고 의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정말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배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멋대로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을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룰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코를 깨어서라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지난 뭐 5년, 10년 내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은 여전히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조금 더 참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후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놓은 자식처럼 무서운 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간섭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정말 그 자리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믿음일 뿐이지 혹여나 이 가운데에서도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와 있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지 그 복음의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고민하고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사사기 전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이날에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끄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고 있다면 아직 축하받으시기에는 이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타락의 길을 걸어서 그 마지막에는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백성을 만들어 놓았던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과 그 가치관과 그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하고 거울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